Merry Christmas, Before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 이름은 Ashley Rich이고 저는 여기 Before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Before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Merry Christmas를 위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니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 예배를 같이 못 보지만 우리는 지금 여러분께 훌륭한 온라인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배는 12월 23일 6시부터 before.org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아니면 Zoom에서 촛불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촛불 예배를 집에서 볼 수 있으십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2020년도는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지나는 것이 그리 슬프지는 않기도 합니다. 2021년도 1월 7일부터 여러분은 교회로 다시 초대합니다. 이 직접 보는 예배는 목요일 6시 30분, 저녁 6시 30분, 일요일 9시와 11시에 있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하기 시작하는 이메일은 항상 월요일에 나갑니다. 예배만이 1월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이벤트와 코스를 여러 가지에 1월에 시작하니 참고로 웹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을 기도에 초대합니다. 이번 해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해였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손등이 보이게 하십시오. 조용하게 주님께 우리가 있었던 실망, 아픔, 어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질문과 화나는 것, 마음 아픔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을 손바닥이 보이시게 내밀어 받는 자세를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께 받습니다. 강림절의 특징,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기쁨, 평화, 사랑, 희망을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강림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충실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을 보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받으실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보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린 대로 매년 12월에 우리의 정상적인 사역 범위를 넘어 필요한 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헌금을 냈습니다. 이 자금은 비버튼인 노숙자 학생들을 돕는 것부터 완다의 교회를 돕는 것까지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에게 음식을 주는 것 등 이 자금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으신 내용과 연결된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 출연 기부에 주님께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무엇을 주길 바랐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격려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 집에서 이것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상적인 기부 이상으로 기부하시길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정상적인 기부 방법을 활용하셔도 되고 온라인, 우편, 아니면 사무실에 드랍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4주 강림 시리즈의 네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출연은 우리가 인생에서 갈망하는 가장 위대한 것들 중 일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안 우리는 이 진리에 의지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쁨, 희망, 평화 및 사랑은 보편적인 인간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강림전 주제를 소개합니다. 사랑. 오늘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매력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물론입니다. 이 질문 표면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해야 할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생각한다면 이 질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떤 사람에게 미친 짓을 하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을 생각할 때 종종 단어 사랑이 떠오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 우리 절박한 필요함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작곡하고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매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DNA에 짜여져 있습니다. 물과 공기 같은 것은 생존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수 그룹 비틀즈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사실적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이 의미 있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잠깐 그것은 문화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538번이 나왔습니다. 500번이 이상 넘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사랑이 가장 인기 있는 단어 중 하나이고 주제입니다. 사실 구약에는 남자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두 여인, 두 연인. 이 글은 너무 추문이 많아서 유대인 젊은이들이 성인이 돼서야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여섯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바, 라야, 그리고 도우드. 그리스어로 아가페, 필리오, 에로스. 다양한 사랑의 뉘앙스를 포착하는 몇 가지 다른 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겐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주동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사랑이 인간 경험의 중심이라는 것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걸 고려하십시오. 요한은 현재 터키 교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사랑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이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입니다. 초창기엔 사랑엔 경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는 다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치는 데서 오고 이것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 C.S. 루이스가 쓴 사랑이 굉장히 힘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네 개의 사랑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비틀거리고 아마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려면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와 사치품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십시오. 모두 얽힘을 피하십시오. 당신의 이기심의 관이나 관에 안전하게 가두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서 관,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이지 않고 공기가 없으면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될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 뚫을 수 없고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 없는 외로움은 안전하지만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밝혀지듯이 그런 종류의 고립은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문화의 문제로 인도합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은 부서지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전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부서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찾으라고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문화적 신화와 불완전한 인간의 영혼 이해로 어수선해졌습니다. 사회가 사랑과 로맨스를 찾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문화의 사랑에 대한 예와 가르침이 다치고 깊이 없는 것이 되고 파괴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는 다른 인간을 객관화합니다. 또 사랑에 대한 욕망을 혼동시킵니다. 또 사랑은 충동과 감정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사랑은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채우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코미디언 자이고 대중인자 아지지 안살라는 현대 사랑, 현대 로맨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사랑을 찾는 복잡성에 대해서 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글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관찰 속에서 여러분이 그가 기대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의 짝 결혼은 동반자 결혼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가족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람, 당신이 진정으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하지만 영혼의 짝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데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이 작가가 쓰는 말이 들리십니까? 첫 번째 작가는 완전한 사람, perfect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대를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람을 찾았다 해도 얼마 동안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또 여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람은 영혼의 짝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 바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가 우리가 갈망의 근원을 식별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짝은 다른 인간이라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전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수화로 언어소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리가 여자에게 수화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 다른 인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완전한 사람, 영혼의 짝,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진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약간의 상처를 입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 이 사랑의 공허함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림절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의 렌즈를 볼 때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기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의인화된 사랑의 모든 아름다운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태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존재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가까울 때 번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주요 사랑 언어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번 주 데어 맥갤런이라는 28세의 남자가 여자친구를 보러 제스키를 타고 아리시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전에 한 번도 제스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마일이나 되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4시간 반 정도 걸렸고 바다는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있으면 기름이 다 떨어질 뻔했는데 그 남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의 마일을 걸어 그 여자친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행히도 엄격한 코비드 규정 때문에 그가 발견된 후 4주 징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한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미친 것 같은 것은 이 남자가 수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청년이지만 벽돌처럼 두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볼 때 사랑은 항상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밝히신 것은 사랑의 선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요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이야기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여정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지구의 왕국의 연결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 후엔 하나님은 지역적으로 특별하지 않고 인종적으로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육신이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현실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4장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할 영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존재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고독한 사람들을 만난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랑입니다. 절망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황하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절망적이고 깊이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가 함께 하길 간절히 바라고 애정의 대상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가장 강력한 반응을 위도하기 위해 나눌 수 없는 희생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그 기대로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랑하여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아픔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한 거리의 길을 걸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망적이고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특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부와 권세도 예배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피곤해도 여전히 치유하셨습니다. 목이 말라도 여전히 가르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픔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사랑이 인간에게 이러한 압력을 준다면 인간의 관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예수님께 압력을 준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번성합니다. 그럼 다시 제스키 남자 이야기로 가서 이 이야기에 왜 매력적일까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진정한 사랑을 찾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만큼 먼 거리를 가신 분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답에 접근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찾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디쯤에 있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셨는지, 여러분이 외로우신지 저는 모릅니다. 군중 속에서 굶으신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